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 속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이름하는 마을에 도착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고 소경 한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왜 데려왔죠? 예수님께 이 사람을 좀 고쳐달라고 데려온 거죠. 여러분, 사람이 축구하다가 무릎이 까졌거나 아니면 길을 걸어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눈이 멍든 상처라면 그 뭐 치유하는 것이 뭐 그리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거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의학으로도 가장 고치기 힘든 사실 영역이 눈의 질병입니다. 하물며 아무 의료기기도 없고 지금 심지어 눈에 바르는 약조차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 않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소경을 주님께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치유가 불가능한 이 상처 입은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심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 상황이고 문제이지만 저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혹시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지금 이 소경된 자를 데리고 나왔던 거죠. 어떻게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22절에 이 벳세다라는 이 단어를 보고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벳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를 남겼던 일명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와 같은 큰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시라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믿음을 이들이 가지게 되었던 거죠.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사역의 표징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사실 본문 속 사람들이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오실이라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 당신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도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모든 고통과 또 문제를 치료하고 고쳐주시는 메시아로 믿고 주님께 나와왔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 속 소경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과 같은 이런 주님을 향한 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내 삶의 어려운 문제와 내 육신의 고통,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다 아무리 뒤져보고 꼼꼼히 읽어봐도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이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앞에서 말했던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세다에 있는 소경을 고친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 직접 벳세다에 오신 목적이 딱 이 한 사람, 이 소경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공생애를 몇 년간 사셨죠? 3년 반 정도 사셨어요. 30살이 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public ministry,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딱 3년 반 정도 되거든요. 3년 반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예수님의 스케줄 정말 타이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고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금 벳세다까지 오셨거든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내 자신의 처량한 삶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잊혀진 인생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들으실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고쳐가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기시를 구하거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소경을 고쳐주시길 간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간구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 몸에 손을 좀 얹어주세요 라고 구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 안수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얘기한 거죠. 그럼 볼래요? 유대인들은 몸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상 병자에게 혹은 상처가 나거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내 몸이 닿으면 그 부정함이 나한테 온다라고 율법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몸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몸에 손대는 것을 꺼려했고 병자들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유대사회가 병자들과 약자들에서 엄청난 차별이 있었던 사회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이 병든 자에게 손을 대주기를 간구한 사람들의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시냐 물으시니. 자, 23절 자세히 보세요. 2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친히 이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아무도 잡지 않으려고 했던 이 소경의 손을 주님이 잡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으면요 이 촉각이 발달하는 거죠. 아무도 나에게 손대려 하지 않는 인생인데 처음 만져보는 부드러운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이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지그시 잡으셨겠죠. 23절에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라는 이 길 다시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 표현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그냥 한 손으로 예수님 이렇게 딱 붙잡고 끌고 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지금 두 손으로 이 사람을 붙잡고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지금 끝났다고 좌절하면서 남몰래 혹시 눈물 흘리면서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신 분 없으세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정말 찬양 가사처럼 어떤 역경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세상에 그 누가 소경이 다시 눈을 뜰 수 있다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의 손을 붙드셨을 때 기적은 일어났어요.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서 기적을 행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놀라운 반전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23절 방금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두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침을 뱉으신 것은 참 독특한 장면이죠. 이 마가복음을 지금 매일 성경을 쭉 읽어오신 분들은 에바다 사건을 얼마 전에 보셨을 텐데 그때도 예수님이 혀가 어눌한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고치셨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침에 어떠한 뭐 특별한 효능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치유의 능력을 통해 이 사람이 고침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치유하신다는 것을 친히 침을 뱉어서 뱉으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사람에게 23절 안수하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도 흔히 안수하면 그냥 오른손으로 한 사람의 그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 손이라는 단어가 이것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지금 눈이 멀어 있는 맹인이 있는데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 그의 인생에, 그의 몸에 예수님께서 두 손을 얹으셔서 지금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여태까지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하셨죠? 폭풍우가 일어날 때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라. 말 한마디로 주님은 다 해결하셨어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에게 앞을 보아라 말씀하시면 그냥 다 나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친히 이 사람의 이 온전치 않은 몸에 주님 두 손을 친히 얹으셨어요.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 주신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절망과 좌절에 빠진 인생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 하나님 아버지의 친하고 애절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그 권능의 팔로, 사랑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처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셨을 때요, 눈이 흐릿하지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23절, 24절, 자 눈으로 잠깐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 같이 읽죠.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모습이 나무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 대목을 보고서 미루어 보아서 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아니고 아마 크면서 어떤 불의의 사고로 눈이 멀어버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치유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정도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 기적이잖아요. 사람은 같은데 이게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25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한번 주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근데도 이 눈이 이 흐릿하게 보이자 주님께서 다시 손을 얹으셔서 주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죠. 왜 예수님 한 번이면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두 번이나 하셨을까요? 이게 질문인 거죠. 아니 말씀으로도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면 폭풍우도 잠재했을 주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이 영빨이 떨어지셨나? 아니 굳이 두 번이나 하셔서 하셨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마가복음의 구조상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지금 22절 앞에 본문 보시면 14절부터 21절 보세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죠. 이게 지금 7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앞에 사건이 5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7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 모습을 22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데도 계속해서 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 소경을 빗대어서 마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적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25절로 돌아오세요. 주님 이 사람에게 다시 안수해 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하게 시력이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앞을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이 형체라도 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끝까지 고치셨어요. 온전히 고치셨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한 2학년 3학년 때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점심시간 되면 나가서 다 축구하지 않습니까? 뭐 농구하고 그 짧은 시간이라도 막 30분이라도 막 땀 흘리려고 나가서 하는데, 이 축구하다가 이 공중에 날아오는 공을 이렇게 헤딩하는데 제 친구랑 같이 헤딩했는데 제 친구의 이 앞니가 제 눈썹 위를 이 찌르고 말았어요. 조금만 내려갔어서 눈이 찔렸던 건데 이 눈이 탁 찔렸던 거죠. 땅에 떨어졌는데 피가 제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빨리 이제 이 병원으로 갔죠. 병원에 갔는데 나이가 치릇하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 저는 막 이 태어나서 피가 제 눈을 가리는 게 처음이니까 이게 막 큰일이 있나 보다 막 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뭐 저 같은 환자 한두 명 보겠어요? 한두 번 봤겠어요? 대연한 표정으로, 고등학생이니까 제가 이제 반말 섞어가면서,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여기 앉아. 그리고 나서 정말 표정 하나도 안 바뀌시고 그냥 제 이 상처를 그냥 꼬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봐 그러시는 거예요. 참 선생님 참 태연하시다고. 이제 여기 거스 같은 걸 붙이고 나서 이제 집으로 딱 갔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집에서 저를 보시더니 막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야, 너 괜찮냐? 너 상처 이거 남으면 어떡하냐? 막 어떡하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요, 의사 선생님은요 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이 사실 뭐 제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데 얼굴에 뭐 흉 하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장가 가는데 뭐 그렇게 큰 지장 있겠어요? 근데 부모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상처 남을까봐, 이 흉 남을까봐, 아, 이게 잘 붙어야 되는데 아프진 않아니? 야, 몇 번을 꼬매니? 막 하면서 관심이 전혀 다른 거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오해할 때가 많아요. 주님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정말 그냥 나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상관도 관심도 없이 주님 따로 나 따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 떠나신 적도 없으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에 기록된 주님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벳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이 소경을 고치신 사건. 주님은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또 개인적으로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주님께서 그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와 형편과 역경과 상황일지라도 주님께 아뢰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실 수 있는 복된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괴로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나 홀로 남아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주와 함께 한다면 저 높은 태산도 더 이상 내 앞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앞을 가로막는 홍해도 주님께서 갈라주시고 하나님 내 앞에 찾아왔던 저 큰 거인 골리앗 같은 문제도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주님 아니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신 것은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심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각자의 사연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존귀하신 주님, 권능의 주님, 능력의 주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